오늘이 4월 30일입니다. 정의월 다가고 3월이라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 이 땅에도 봄이 온다네. 정의월 다가고 3월이 오면 제비가 돌아오는 계절 곧 봄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4월 오늘 마지막 날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이 4월이 지나면 5월이 오는데 5월은 교회적으로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그렇게 가정의 달로 지키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육부가 PBS 특별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또 전도사가 나와서 며칠 전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협력을 부탁하고 그러면서 그 계획을 다 발표하였습니다. 6월, 7월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달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력으로 삽니다. 교회력. 큰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에 유익한 광고를 위해서 상품을 광고하고 구매력을 도둑이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카렌다를 만듭니다. 그래서 회사 창립일도 만들어 놓고 또 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광고도 거기다 넣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교회력을 가지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주간 한 주간을 보면 주일이 먼저입니다. 주일이. 주일이 제일 첫날입니다. 일회 중 첫날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성도의 삶의 무장을 갖춘 뒤에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과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거룩한 성의를 통해서 내려주신 주의 은총을 의지하고 만나는 일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승리의 찬송을 날마다 부르면서 한 주간을 승리의 생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을 삼은 것은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헛되이 보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자고 나면 해 뜬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는 재미가 있습니까?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또 그 삶에 의해서 나는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 재물의 힘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식의 그 우수한 두뇌와 경험과 또 자기 이론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아주 떳떳하게 담대하게 자기를 나타내며 사는 그 재미에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성취감에서 살고 있습니까? 새 집을 사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다가 헛된 길로 가다가 멍청하게 사다가 하나님이 어느 설교를 통해서 어느 전도사를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일러주는 말씀에 깜짝 놀라듯이 놀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봉사한 게 너무도 없구나.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내 생활이 너무 허점이 많았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려 믿음의 삶으로 바로 돌아와서 은혜를 입고 기쁨이 있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고 물질이 좀 있고 권리가 좀 있으면 억울하지 않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인기에 영합하여 사는 정치인들 얼마나 고달픈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 국회의원 배지 하나 유지하려면 뭐 그 몰골이 참 처참합니다.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술에 취하고 그 사람이 싫다는 사람은 나도 싫다고 맞장구 쳐서 욕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뭘 조금만 잘못하면 또 그 사람들이 규탄해서 너 안 뽑아준다.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하고 잘할 거라고 매년 4년이 돌아오는 그때마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런 위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당선만 되면 성취감에서 배지를 달고 당당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마음은 날마다 눌려 살고 있습니다. 눌려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그러면 너희가 어두움의 세계에서 돌아서서, 그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나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들은 내가 부른 자니라. 너희들은 내가 택하였던 자니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기뻐하라. 내게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러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기도하는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온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쁨이 없는 기도는 신앙생활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온 삶이 다 피곤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의 기쁨이 없으면 육신의 조건들은 많이 다 헛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헛되이 보내지 말고 꼭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라.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요. 항상 해야 할 일이 기도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주의 주시는 약속의 평안을 누리는 기쁨이 내게 있을 때에 그것을 은혜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깊고 항상 있는지를 생각하면 내가 항상 기도하면서 기쁘고 내가 항상 기도하면 기대가 있고 내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은 참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우되 먼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먼저 기도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기도가 항상 먼저 되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것.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는 것.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남이 기쁘고 한 끼 식사를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고 새날을 만난 것이 기쁘고 내가 참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침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든든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믿고 신고를 했고 언약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하는 말씀은 헛되이 보내는 세월, 정신을 차리고 보내는 세상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세상 헛세상입니다. 기도하면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대가 있고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있는 삶, 그것은 항상 주와 같이 사는 삶입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권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거든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끝뜻물인가요? 그렇죠.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기도의 길을 잡으면 수준 맞은 거예요. 그게 기쁜 삶이에요. 아, 금덩어리를 주었어도 월급이 올라가서도 기도가 내게서 끊어져 버렸다. 이거 헤매는 삶이에요. 헤매는 삶. 조금 더 진전을 시키십시다. 기도는 어떤 기도를, 유창한 기도를 좋아하시나? 영어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아니,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더 잘 받으실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받으시나? 하나님은 진실한 영이시기 때문에 진실한 기도와 통해요. 참말이 통해요. 그래서 4장에 보면 4장 25절에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한테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진실한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준비도 안 하고 헛된 말로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그 권사님이 손자가 아파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성전에 나와서 새벽기도 나오셨던 분이 만났어요. 아유 권사님 손자가 아직 안 났나 보다.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모르지 뭐 죽을리는지 살리는지.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는 뭐라고 했죠? 믿습니다. 내 손자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오니 저의 손자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한 말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말에는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안합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항상 떳떳하고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말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나를 아시나이다. 내 연약한 것을 아시나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진노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나 많이 잘못했습니다. 예수 헛믿었다고 할 만큼 내 인생이 얼마나 주의 이름을 낭비하고 주께서 주신 시간을 허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이 간구를 주께서 물리치지 마옵소서. 그렇게 진실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어떤 분이 자꾸 병기도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할 것 없습니까? 먼저 회개하세요. 누구 미워하는 것 아직 풀지 못한 것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과 5장이 하는 말을 뭐냐면 너는 네게 좀 죄 지은 사람 용서 하나도 안 해주면서 너는 뭐 내 지은 죄는 다 용서해주고 아들을 살려달라 딸을 살려달라 손자를 고쳐달라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 정말 진실한 하나님을 대할 때는 내가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뭐 수단꾼이고 거짓말쟁이고 그런 사람하고 나갈 때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준비합니까? 아, 이제는 거짓말쟁이, 저는 아주 못된 사람, 저 그런 거 상대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거 내가 돈을 꾸러 가야 하니까 내가 좀 할 수 없이 가서 사정을 해야겠네. 그러고 가는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돈 좀 꾸어볼까 하고 가는 거죠. 그냥 갚을 수 있냐? 그러면 모르지만 하여간 갚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느냐? 그러면 어림도 없지만 아예 갚아보겠다고. 갚아보겠다가 뭐냐? 꼭 갚을 수 있어야지. 아, 꼭 갚겠다고. 목적이 돈 얻는 데 있는 거지. 진실 같은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진실하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진실한 말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진실한 말을 하고 싶어하는 이 좋은 자세와 습관을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진실한 찬송을 부르는 자세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면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청하게 하옵소서. 그 찬송이 진실해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살려주세요. 그에게 기도를 주세요. 그리고 신앙을 주세요. 그리고 기대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가정예배 속에서 460장 찬송 지금까지 지나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그 찬송을 부르고 시작하고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마친 뒤에 부르는 찬송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혹 불행한 일을 만났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통한 것처럼 그 전에 나와도 다 막혔던 담들이 열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가 열리면 너도로 맺혔던 사람의 관계도 열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삐딱하게 돌아앉아 있을 때 보면, 목회할 때 경험해 보면, 아이 괜찮은 권사가 괜찮은 장로가 자꾸 들이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얼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섰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나? 기억지도 안 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 손을 비비면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세상은 못마땅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철통 같은 약속을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대와 소망이 한꺼번에 그냥 죄가 되고 거품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 내 영혼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굶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직업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 교회가 경험합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 속에 회복되고 기도 속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로와 함께 평강을 누릴 때 우리의 입에 찬송이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세요. 참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인생의 시기를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뭐 노년기 뭐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 구원받지 못했던 시대의 삶, 그 다음에 더 조금 전진시켜서 내가 기도가 살아있던 오늘, 살아있는 오늘의 삶, 내가 기도를 띄엄띄엄 하다가 급하면 기도하러 갔다가 뭐 좀 풀리면 기도 또 내려놓고 그렇게 살던 때가 얼마나 고단했던지를 금방 회복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4장 25절로 32절에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25절에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모든 사람과 진실하게 됩니다. 그런 걸 하나님과 진실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들, 딸들이 존경합니다. 하나님과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를 존경합니다. 아내의 존경을 받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신앙의 사람이 되세요. 기도가 살아있는 남편이 되세요. 거짓말을 버려버린 참말만 하는 남편이 되세요. 그러면 아내들은 무조건 존경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받는 길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못난 나를 존중하면서 대우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할 때 어떤 콧대 높은 남편도 아내를 멸시하지 못합니다.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엄마를 존경합니다.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시다. 우리 엄마는 복이 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품성이 들어와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죠. 참 너무 큰 얘기여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인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우리는 우리 부모를 본받고 자라납니다. 자녀들이 누구를 닮느냐 그러면 부모를 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큰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천국에서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내가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본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심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악에 있는 죄인을 향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손영은 목사님의 신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돌아보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그 신앙이 깊이 들어와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습관으로 살던 때의 말을 그걸 뱉어버리지 못합니다. 그게 불행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인자해야 돼요. 그리고 덕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그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가 깨지는 말이 교회 속에도 항상 불쑥불쑥 나오죠. 은혜로운 말도 들리고 은혜를 깨는 말도 들리는데 은혜를 깨는 말은 싫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싫어합니다. 왜 교회에서 싫어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말로 사는 사람은 모든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왜?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해서 아름다운 말이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해서 은혜로운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진실한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434장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술술 나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입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고 찬송의 감동을 받고 베토벤이 28살에 귀가 아주 꽉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대곡은 전부 다 그 후에 작곡한 겁니다. 1번에서부터 3번, 5번, 9번 뭐 그 모든 위대한 작품들이 그 뭘 들었느냐? 세상 말로 하면 환청을 들었다고 그러겠죠? 하나님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선지에 나타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 사람의 기술과 사람이 터득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게 아무리 잘 된 것 같아도 꽤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고 교회의 일이 되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되고 그것이 복음의 확장이 되고 그것이 바로 선교사가 가는 길이요 그것이 성도들이 성도사를 위해서 돕는 길이요 모든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부르다 보면 이 삶이 저절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의 기도는 특별히 은혜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기도를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멘 해놓고도 뭐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저 집사님은 형편없는 집사라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일이 없는 사람이 할 일이 없다고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에는 세금도 안 들고 기도는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를 항상 하는 사람은 만날 바쁘고 만날 기쁘고 만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보여지는 것이 다 기도이니까 만나지는 사람들이 다 기도의 대상이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저는 이제 눈이 조금 의사가 잘못했는지 나이가 많아 그런지 잘 지금 불속을 댕기는 것 같은 때가 많아요. 그게 누군지 잘 몰라요. 좀 가까이 오면 얼른 알겠고 조금 멀리 있으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지 몰라도 기도가 나가요. 누군지 잘 몰라도. 만나지는 사람은 우리가 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교회 속에서 만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제1보가 기도입니다. 기도. 남편을 사랑합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제1보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가 없어요? 사랑하는 애인을 위하여 기도가 없어요? 사랑하는 목표를 위하여 기도가 없으면 그건 허상입니다. 허상.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 안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러므로 사랑함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이 말씀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픽업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은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똑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흠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못남이 있고 이 하나님을 떠난 일이 있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함으로 부르시고 그 택한 백성을 복음을 들리시고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 그런 거로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같이 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제가 좀 부족하여도 저를 또한 나와 같이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찬송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그의 사랑을 입은 자세로 그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축복이 이것이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걸 이 성경 볼 때 은혜를 입으려면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아름다운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나 교회 헌법이나 단체의 규약이나 그런 걸 지키는 것으로 의식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아는 척하고 경험자라고 그러고 내가 선배라고 그러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늘 진실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저절로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준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30일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5월 1일입니다. 5월의 준비가 오늘 밤쯤은 한번 진지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5월에는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5월에는 어머니 주일도 있습니다. 5월달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이며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약속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복을 모르고 지나가는 헛된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내일을 맞으면 5월의 복을 문 열고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이들 때 어린 아이 때에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일찍부터 조기 교육이 필요한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기도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 교육, 찬송 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성경 교육. 그 중에서 빼놓지 말고 에베소서에는 부부를 통해서 부부를 위해서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해야 할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제일 첫 번째 주신 총체적 대표적 명령이죠. 인간 1계명서 4계명은 하나님 공경하는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인간 관계를 지켜나갈 명령인데 그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허락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리라. 부모 공경 안 하면 땅의 복도 누리지 못해요. 이 땅의 복도. 그러면 인간관계를 가지는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인간관계의 첫 계명을 뛰어넘고 친구끼리만 수지 마치고 애인끼리만 사랑하고 부모는 기억에서 없이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되고 습관이 된 이 시대를 정신 못 차리고 부모를 버리고 사는 자리에 그냥 나는 또 밀려서 나가서 불효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부끄러움이 된 삶을 살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해야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가 누구냐? 엄마 아빠다. 그걸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걸 누가 말했느냐?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너에게 명령한 거다. 어떤 일에서도 부모는 공경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 안 하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부모 공경 안 하고 천당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 공경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회의 윤리가 아니고 성경의 명령이요 성경의 법입니다. 이걸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이름은 아이들이 모를까 봐 늘 점검을 하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도 잘 안 가르쳐줍니다. 너 할아버지 이름 뭐냐? 몰라. 할머니는 몰라. 그거 알아서 뭐해?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엄마는 너의 할머니고 할머니의 이름은 무엇이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렇게 사셨다. 할머니는 이렇게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결혼하고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이렇게 사셨다. 그리고 딸인 나를 아들인 아버지를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그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무심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호응하는 부모 잃어버리기, 부모 안 봐도 되기.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가깝게 떠밀려 나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무서운 재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 국가로 경제성장 모범국가로 또 선진국 대열에 멀지 않아 우뚝 설 세계 지도국가 대상으로 그 명단으로 올라섰던 우리 한국을 온 세상이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을 만든 주범들이 누구냐? 기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정해놓고 법을 안 지킨 사람들입니다. 선박에다가 짐을 얼마만 실어야 된다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선장이 1등 항해사가 2등 항해사가 너무 짐을 많이 실었으니 이제는 그만 실어야 합니다 하고 얘기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짐을 실은 그 하나님 없는 사람, 법 없는 사람,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적재량에 그 양을 두 배, 세 배 넘게 실으면 이 배가 위험할 때에 회복하는 컨트롤 능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배의 설계도 알고 그 배의 적재 정량도 알고 그 배의 무리함도 알고 위험도 아나 그 거두어드릴 재물의 욕심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뒤뜰에 날아오는 작은 새 두 마리가 있는데 가끔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어떻게 목소리도 이쁘고 그 무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머리를 얼마나 참 묘하게 얄궂게 잘 빗어놨는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그 맹골 지역 그 지금 세월호가 빠져있는 그곳에도 물이 멈추는 시간이 있죠. 바닷물이 6시간 동안 들어오고 6시간 동안 나가는 그 부딪히는 그 정점에 물의 흐름이 정지됩니다. 하루에 세 번, 어떤 지역은 두 번, 그걸 하나님이 딱 정해줬습니다. 그것만 정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는 이 자연의 대법칙, 3월이 되면 강남대비가 돌아오는 이 법칙, 멀리 갔던 태평양 대서양의 연어들이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죽어야 하는 법칙,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신령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칙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십계명으로 명령해 주셨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휘하고 봉사하고 인도하는 나라가 되면 적어도 미국만한 나라가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하고 나서 52년에 그때 연봉 1,307불인가 얼마를 연봉으로 받았어요. 국회에서 무심히 있다가 보니까 너무 연봉이 작거든요. 자기들에 비해서. 근데 그 연봉도 군에서 나올 때 타는 연금만 받았어요. 그래서 국회가 안 되겠다. 그래서 연봉 3만 불로 올려서 드렸습니다. 그때를 맞춰서 어떤 큰 재벌이 우리 회사에 고문으로 추대할 테니까 와 주십시오. 저택도 하나 드리겠고 또 연봉도 얼마 드리겠습니다. 트루먼이 한 말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직은 국민이 준 것이고 이것을 어떤 회사를 위하여 쓰라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거절하고 장인 장모가 물려준 조그마한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그 미국 대통령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중히 여기는 오늘 우리나라의 인재로 판정을 하는 이 세월호의 재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배들의 60%가 다 그 위험 속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들의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저 필리핀으로 저 아프리카로 팔려나가는 한국의 중고 버스, 중고 세단이 점검도 안 하고 그냥 끼워 맞춰서 저 아프리카 땅에서 필리핀 땅에서 산모퉁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나동그러지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차를 팔아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팔아먹는 수출품을 통해서 온 세계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까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난 안정처를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대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스템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알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고 지도자의 지휘력이 될 때, 지도력이 될 때, 우리도 그 어느 날인가 그 은혜를 입을 때에 한국의 인재난이 옛 이야기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계 속에 적어도 한 6, 70년이 시대가 지나가면 미국도 그랬어요. 한 6, 70년 험한 세대가 지나가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의 그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신앙 인격으로 교육하는 그 교육을 통해서 독일의 점령을 당한 프랑스 대통령이 하도 억울해서 어느 위대한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그 장군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 한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64년 만에 그 장군이 독일을 쳐들어가서 62년 전에 한을 풀고 참 당당한 개성장군으로 돌아오는데 프랑스의 모든 국민들이 팔을 벌리고 나가 꽃을 뿌리면서 환영을 할 때 그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이 아닙니다. 64년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가르친 그 초등학생들에 의해서 64년에 오늘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가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우리 교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적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